오늘 느헤미야 강의의 다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을 좀 획기적인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제목이 뭐 제가 잡고 싶어서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오늘 느헤미야 강의하려고 하는 그 6장이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교회 목사와 리더를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네 가지 전술 전략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이후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돌아오는 이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이 국가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 겸 제사장, 이분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이끄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고, 또 지난 4시간에 걸쳐서 느헤미야 맥잡기를 통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유다의 이제 총독으로 이제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염원은 뭐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려 150년 동안 무너져 내려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어느 때고 침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다시피 뭐 물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제사장도 아니고 대원자도 아니고 뭐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 박사도 아니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한 명의 성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헌신을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뒤로 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의 것, 하나님의 도시 그 예루살렘, 그 도시의 화평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와서 헌신하며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너져 내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것을 도전받냐? 지도자가 어떤 것인가? 리더십이 무언가? 또 우리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이제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또 동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 이런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목사가 이제 돼야 되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완전 지금 추락이 돼서 정말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사람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그러한 그 애국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느헤미야를 읽으며 이 안에서 커다란 그러한 그 리더십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지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금방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있질 않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4, 5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발전돼서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밖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공격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느헤미야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발전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포로 갖다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성벽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적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장, 5장에서는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와서 조롱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거기 있는 사람들 낙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조성을 하고 이런 가운데 또 내부에서 5장 가서 보니까 내부에서 백성들 가운데 또 갈등이 생겨서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고 이자를 받고 뭐 등등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본인 자신이 본보기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삶을 보여주게 될 때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의 본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느헤미야와 그다음 백성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마귀와 그의 이 측근들이 나타나서 백성을 이제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걸로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 6장의 이제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서 보니까 6장 1절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것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냐, 얼마 지났다 얘기하지 않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을 했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그런 상태니까 뭐 한 40일이나 이쯤 지났겠죠. 그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성벽은 다 완공이 됐어요. 근데 아직 이제 문짝을 달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타났냐, 느헤미야기에 나타나는 유명한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다음에 적군들 중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어느 면에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총공격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마귀도 여러 가지 계략을 써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정말 계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계략을 써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계략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를 이제 붕괴시키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만 쓰러뜨리면은, 그러면 여기 6장 17절 이후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쓰러뜨리면 내부에서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손을 합쳐갖고 이 사람들 공사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여기 6장에서 이제 마귀와 그의 이 측근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더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가 됐고, 또 여러분 가운데 뭐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고 지금 30대, 40대 이렇게 이제 되면은 조금 더 지나가면서 교회의 이제 리더가 되고 또 사회의 리더가 되고 이제 리더가 될 겁니다. 아, 리더가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압박감이 크다는 거예요. 압박감이 커요. 이거를 우리 집에 가장만 돼도, 그렇지, 집에 결혼해갖고 아이들 낳고 그러면은 벌써 남편이 나가서 이 압박감을 갖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끌고 나가서 이거 집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까, 이거 압박감을 갖듯이 이렇게 어떤 조직, 뭐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사회 조직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단체나 조직 여기에 이제 리더가 되면은, 그러면 대다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특별히 조직이나 단체가 크면 클수록 압박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는 많은 걸 느낍니다. 야, 대통령을 왜 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할까? 말 그대로 일찍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찍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스트레스와 이거를, 그거를 받고 하면 일찍 죽잖아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은 뭐 이빨을 다 뺐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돼 있던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옛날에 뭐 무슨 실장을 하고 그럴 때 이게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론 리더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뭐 예를 들어 나라 경제가 그냥 막 폭망한다고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이 크면 클수록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다. 아이고, 그냥 뭐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철렁철렁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뛰고 그냥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그런 걸 느끼죠. 지금부터 한 12년 전쯤에 뭐 8명, 9명 시작할 때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아무 부담. 근데 이제 커갖고 지금 이게 1000명이 되니까 말 그대로 아프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프면 안 되겠구나. 사실 제가 어제 좀 좋지 않아서 이제 타이레놀 먹고 그러고서 이제 자고 아침에도 이제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와서 이제 말을 잘 해야지 혀가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목사를 안 하거나 이러면은 느끼지 않아도 될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겁니다. 자, 근데 리더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지 않은 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리더가 A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를 오용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걸 풀기 위해서 쉽게 빨리 뭘 처리해야 되겠다 하면 그럼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너무 천천히 대응하면 겁쟁이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난을 감내하는 그런 자리가 이게 목사 아니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리더가 느끼는 그런 압박, 왜 리더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가 이렇게 했더니 리더의 역할이라는 조그만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느헤미야가 느꼈을 것 같은 그 부담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이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보니까 리더의 역할,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리더들은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결정이 최종 단계이고 자신이 일단 결정하게 되면 그대로 일이 진행되기에 리더는 누구나 상당한 압박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강재구 형제님도 어디 이제 사장님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 리더가 돼서 결정을 딱 내리면은 그럼 엄청난 압박감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일이 이대로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결정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리더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긴장하게 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다.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압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어쨌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자, 결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뭐 사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교회 목사가 되든 하여튼 장이 이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결정이 이게 반드시 100% 옳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고 하는 걸 어느 누구든지 알 수 없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만일 또 자기가 내린 그런 결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판명이 나는 경우 뭐 회사든 교회든 뭐 심지어 여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손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정말 엄청난 비용을 지금 감수해야 돼요. 또 물리적으로 회사라든지 이러한 그 이득을 내야 하는 그와 같은 기관 이런 데서는 말 그대로 잘못된 결정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가 내리는 그런 결정이 가져오게 될 이와 같은 결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압박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일단 결정을 내릴 시간이 돼서 결정을 내렸는데, 내려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도 이게 진짜 맞는 결정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이걸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사결정을 죽을 때까지 내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든 저거든 내려야 되는 건데, 참 이게 리더들은 이제 압박을 한다는 거죠. 리더를 이제 압박을 한다. 저 같은 경우 뭐 지금까지 뭐 집을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 30년 살면서 아마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옮겼나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집을 이제 옮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평생에 10억 이상짜리 뭐 되는 어떤 뭐 건물 이런 걸 옮기거나 사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몇 년 전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이와 같은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평 월세로 시작을 해서 뭐 100평 갔다가 뭐 한 300평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건물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 여기 홍승대 형제님도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 지금 건너편에 거기 350평짜리 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여기 땅이 1000평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자, 1000평짜리 땅은 어떤 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갔을 때 생각도 한 번도 못했어요. 땅이 50억이라는데 우리가 총 지으려고 하는 게 30억, 40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까지 다 해서 땅이 50억인데 어떻게 그걸 지어요? 이거 다 해보니까 120억, 130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한 1년은 결정을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 무슨 박근혜 대통령 무슨 탄핵 사건도 있죠. 정치 문제도 있어, 사람들 떠나죠. 저는 좌익은 안 된다 그러니까 좌익적인 성향 있는 사람은 떠나죠. 그렇죠. 교회가 막 이렇게 비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인원이 또 줄고 한 600명씩 이렇게 모이던데 한 480명으로 줄고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최종 책임이 나인데 내가 오케이를 해야 그래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한 1년 정도 우리가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려서 이제 짓게 됐습니다. 3년 전에 아마 시작해서 2년 전에 우리가 여기 이제 해서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보면서 어우, 이걸 어떻게 했나? 지금 생각을 해도, 야, 그때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압박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그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거,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 일을 추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건축을 해보고 나니까 아마 저하고 같이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가 건축이 되고 이렇게 됐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참 결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일반적인 그 리더십에 대해 얘기를 했고, 우리 이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리더, 특별히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목사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교회의 그 리더들하고 이런 다른 리더들하고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모든 건 다 똑같아요. 받는 압박은 다 똑같은데, 어떤 게 있냐, 영원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일반 뭐 이재용 회장에게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마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서 보니까 마귀를 뱀으로 표현했어요. 아주 요사스럽잖아요. 이게 생긴 게 간교하고, 창세기에도 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는 울부짖고 돌아다니는 사자, 동물의 왕국 이런데 그 먹이 쫓아다니고 사자 보셨잖아요.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적으로 교회 목사나 교회 집사나 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나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지,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러면 본인도 망하고 거기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이제 아까 읽었는데 마귀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략하는가 이런 거 이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서 보니까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게. 이게 그냥 사람을 낙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그의 삶이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전선동 이런 거 하면 보통 히틀러 이야기하고 히틀러 밑에서 선전선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괴벨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괴벨스냐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그 선전선동의 핵심이 뭐냐?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전의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아유 못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럼 일이 이제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공포를 조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35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 와서 공포를 조성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헤롯이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공포를 조성하고 또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띠의 인자를 이 띠의 임자가 거기 올라가면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한다. 좋은 말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바울의 마음에 공포를 조성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자들도 와서 이렇게 나쁜 말로 공포를 조성하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도 와서 좋은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거를 예수님도 이겨내시고 바울도 이겨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원수가 와서 오늘 여러 가지 거짓말, 속임수, 공포조성 이런 거 해갖고 느헤미야를 이제 괴롭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6장 15절에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52일 만에 150년 동안 황폐하게 이렇게 그냥 내던져져 있던 것과 같은 성벽이 다시 이제 재건이 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여기 6장에는 마귀가 지도자를 공격하는 네 가지 패턴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도 좀 공부하셔야 되고 혹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 이후에 어떤 분이 더 목사로 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이 네 가지 패턴으로 다가오는구나 이런 걸 기억을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절에서 4절 타협하자는 겁니다. 타협하자 그 내용은 이제 뭐냐 하면은 2절에 산발락과 게세민에게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야의 마을들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했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을 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에게로 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네 번이나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야. 만나자, 만나자, 만나자. 자, 가서 보니까 이제 산발랏, 그 다음에 도비야, 그 다음에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게셈은 6절에 가서 보면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동일인 것 같아요. 이름이 조금 달리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서남북에서 이 사람들 괴롭혔어요. 하는 일마다 괴롭혔어요.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이거 갖고는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이제 실패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도우려고 하니 우리하고 같이 타협을 하자.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예루살렘 있고 저 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는데 중간 어디쯤에 오노평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오노평야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우리가 중간쯤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같이 우리가 좀 협력하면 좋지 않겠느냐. 첫 번째 들어오는 게 타협입니다. 타협. 지도자에게 들어오는 첫 번째 이 마귀의 계략이 뭐냐 타협해야 된다. 근데 성경을 가서 보면 마귀하고 타협을 하면 반드시 사역이 이제 붕괴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누구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 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 건 목적이 올바른가, 목적이 올바른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때가 올바른가, 올바른 때냔 말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올바른가, 네 번째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 좌익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추악해요, 인간이. 아주 추악하다고. 그래서 추, 아시죠? 예, 추악하다고 아주. 이게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단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거짓말의 아비고 속이는데 아주 대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니까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 가장한다 그러는데 원래는 변형을, 형태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변형하는 그런 자들이다. 근데 그게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렇죠. 좋은 모습을 띄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정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라고 많습니다. 요 근래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된 그런 발언을 목사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 자들이 누구냐? 마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데 대가라는 거, 그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마귀의 일이 시작이 되고 타협이 시작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법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수단 방법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법을 바꿔요. 법을. 불법을, 예, 합법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히 목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뭐 협력을 해야 돼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영적, 도덕적 타협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순결한 그런 방법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순결한 방법으로. 왜 그러냐? 바울이 요 근래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면 바울이 어느 면에서 유언의 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주는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일이니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도덕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여기 타협이 이루어지면 사역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뭐 게셈 이런 사람들이 와서 타협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느헤미야가 거부하죠. 그래서 지금 네 번이나 보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오노평의 마을들 중 하나에서 만나자, 우리가 좀 타협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걸 간파한 거예요. 거짓말로 그런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를 느헤미야가 지금 올바르게 판단하고 영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왜 거부했냐,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큰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일. 가서 보니까 여기 3절에 그 큰일이 great work이라고 그러거든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참 이거 위대한 일이라고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지금 내가 이거 성벽 쌓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거 하나에만 지금 신경을 쓰겠다. 이게 아주 리더의 그 본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위얼스 목사님이 그 리더에 대해서 주는 경고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리더가 됐을 때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을 해라.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위얼스 목사님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목사들의 목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가 있거든요. 그 무디 교회 목사님을 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설교자로 뭐 한 5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분이니까 말 그대로 이 목회에 관한 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지난 50년 동안 목회하고 하면서 여러 목사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목사가 유명해지면 목사들이 다른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이걸 자기가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주로 많이 시작이 되느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한다 그러고 세미나 한다 그러고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면 본교회 모든 게 다 와르르하고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혼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생활이 무너지고 이런 거를 50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스스로 서 있다 그러고 뭐가 잘 된다 그러고 유명해진다 그러고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은 그럼 아주 극단의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극복하기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유월수 목사님이 뭐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고 이런 것이 합당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설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냥 밖으로 그냥 나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사람들 초청에 그냥 응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원래 왜 유명해졌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고 큰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걸 밖으로 벗어나가서 내 역량 밖에 걸 자꾸 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가장 소중하다. 내 가정, 내 교회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 오후에 뭐 이런 때 좀 와서 다른 데 와서 설교도 해달라 그러고 이제 이런 초청이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안 갑니다 제가. 그 안 가는 이유는 나는 이교회 목사잖아요. 이교회 목사. 그럼 뭐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 남아서 성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여기 하는 게 내 1차 책무지. 다른 교회 가서 뭐 설교하고 뭐 그게 1차 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면 다른 데 와서 뭐 해달라고는 거의 다 안 해요. 왜 그러냐. 나는 이 교회를 일단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모든 거 하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그때 내가 갈 수 있어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제가 어딜 나가거나 하면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딜 나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저 같으면 성경 번역도 하고 여기 교회 일 맡아서 하고 또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거 하고 나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딴 걸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다른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내게 맡겨진 그런 일 이런 거에 비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큰일이다. 이걸 그만두고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고 자기 일 묵묵히 하게 될 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이교도들하고 같이 멍에를 메면 안 된다. 이거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하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분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도와준다고 하면 좋을 수 있죠. 인력이 오니까. 근데 그게 뭐야? 결국은 좋지 않은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본을 보이면 나머지 백성들도 느헤미야 우리 지도도 저러니까 우리도 가서 같이 해도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교도다하게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러냐 가서 보니까 4절에 네 번이나 계속 사람 보내갖고 만나자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네 번이나 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한 번이든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천 번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야 그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타협하자는 거예요, 타협. 타협에 교회 목사나 아니면 교회의 리더들이 거기에 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타협하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화제 하는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다섯 번째로 자기 종을 보낸 거예요. 네 번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왔는데 이번엔 봉화제 하는 그런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류나 이런 게 그 당시에 봉인을 하거든요. 봉인해서 남이 보지 못하도록 해. 이걸 다 봉인을 뜯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봉인하지 않은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교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니 그런 까닭에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하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그 왕에게 지금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다 알려졌다. 이게 지금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까갖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한번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페르시아 왕이 총독으로 보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반역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고서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 왕이 그냥 두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 편지를, 거짓말로 된 그런 편지를 갖고 와서. 공식 편지는 봉인이 돼서 볼 수가 없는데 이걸 다 까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명성이나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만일에 유대인들이 이거 편지 보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구나 왕이 되려구나 이렇게 하면서 산발랏에게 가서 연합을 하면 느헤미야 일이 다 붕괴가 되고 느헤미야 자체가 다 붕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지는 모든 게 다 없어지기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교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가십이거든요. 가십 아시죠? 쓸데없는 말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게 특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 그런 사람을 비지바디라 그랬어요. 비지 아시죠? 비지 비지바디. 이 비지바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몸이 돌아다닌 사람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험담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더니 심지어 7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원자들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해 선포하여 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했다. 그러니까 대원자들까지 동원을 해갖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그러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이게 괴벨스 이게 다 같은 류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이게 선전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소식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면 모든 게 이제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 8절에. 그때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내가 행한 적도 없고 내가 내 마음속에 꾸며내는 거지 난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단순하게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그런 즉 오 하나님이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이거 성벽 공사하는데 딴 데 신경 쓸 수도 없고 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도 산발랏 도비아 같은 자들이 저 밖에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저와 이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요 근래에는 또 뭐 선거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갖고 또 그래서 두 사람이 나타나서 고소 고발하고 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반응해요? 일절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절 반응하지. 우리 일이 지금 바쁜데. 지금 교회 세워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제대로 잘 번역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 세우는 게 지금 바쁘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일일이 뭐 나서서 뭐 하고 그런 일 하지 않고 지금 느헤미야 지금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상모략으로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위협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4절에 누가 나타나냐?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면 12절에 가서 보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대언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대언의 말을. 이 사람이 스스로 갇혀있는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방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그 안에 성전 하나님께 그 제사장만 딱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꼭 닫아 걸어 잠그자. 저 사람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도 위태롭고 지금 나도 위태로운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같이 성전으로 도망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으로 도망가자고 할 정도가 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면 제사장 계급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성전에. 이런 사람까지 지금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그래서 성전으로 느헤미야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속지 않죠.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11절에 그렇죠? 나 같은 자가 왜 도망을 가겠느냐.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가서 읽어보면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막아야 되냐. 제사장이 막아야 되고 낯선 자가 오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줬어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역대기 하에 가서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좋은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정신이 잘못돼갖고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이마에서 그냥 나병이 솟구쳐갖고 그래서 내쫓기고 결국은 뭐 외딴 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런 걸 다 아니까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거짓 대언자구나. 돈 받고 고용이 돼서 그렇게 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억해낸 게 뭐냐.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것대로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 아니자는 낯선 자는 오면 죽이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아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아대아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반역자가 있는데 어디 가운데? 대언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 가운데도 목사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행세를 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이제 19절에는 내부에서 음모가 생기는 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5절 거기 갔으면 다니엘의 72례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그 72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하는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부터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명령을 받고 성벽을 건축하러 갈 그때부터 72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490년이 그렇죠? 이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때, 곤란한 때 성벽이 이제 시작이, 건축이 시작이 돼서 16절 가서 보니까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고 그랬더니 16절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52일 만에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건축이 됐단 말이에요. 문짝이 다 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원수들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구나, 이거 자체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아주 큰 타격이 가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원수들이 꼬리를 내리고 이제 숨었는데, 이게 숨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은 참 이게 묘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숨는 것 같은데, 예, 지하에서 공작을 또 하거든, 지하에서. 그래서 보면 공개적으로 공격할 때는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긴장을 하고 이게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지하로 들어가서 공작을 하면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어디로 갔냐 하면은 여기 도비아하고 산발랏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서 보면 밑에 17절에 그 당시에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제 이르렀으니, 이는 그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으니까 유대 사람의 사위가 된 거예요. 또 그의 아들도 유대인들을 딸을 취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도비아가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자기 딸을 내준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교도들하고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권력과 돈 이런 것 때문에 거기부터 갖고서는 맹세한 자들이 많았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누구냐? 귀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이런 데서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 대언자의 적이 누구냐? 친구하고 친지들이 적이 됐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배반한 이유는 뭐냐? 결혼을 통한 인적 관계 형성이 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인간 관계가 영적 관계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경험상 친척이 하는 교회나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목사가 친척이든지 이런 데는 이게 가면은 말도 못하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인척 관계가 영적인 관계 이상으로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꼼짝 못하고 적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배도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들의 남편인데 다른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지금 데려다 놓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이 진리 위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로 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연, 학연, 무슨 혈연 이런 거, 이게 진리 이상으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배도한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으니 모든 정보를 다 주고받았다 그러냐, 편지가 오고 가고 이렇게 이제 하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적에게.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냐,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보고했다는 거. 도비아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와갖고 이렇게까지 보고, 이게 내통을 하고 있고 인척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대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생기게 된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좌익,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뽑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다고 얘기하고 낙태 동성애 지지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지금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좌익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념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 위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연, 지연, 사상, 이념,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위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제가 요즘 좀 어느 면에서 좀 화가 났어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19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CBS 요새 한번 CBS가 이제 이름이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뭐 스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서 기독교 방송이에요. 근데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가 없어요. 쉽게 그만 좌익 편파적인 A와 같은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잘법이라고 한 유튜브 있어요. 이름이 또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게 예수 믿는 게 그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잘잘법이 있어요. 이 잘잘법에 가서 보면 이 아주 인본주의 좌익 성향 목사들이 이제 총 동원이 돼서 거기 나오면 보면 보기나 40만에 50만에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근데 요새 비대면 예배 이걸 하면서 이재철 목사인지 이 양반이 나와서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더니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로 모일 필요 없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왜곡으로 해서 말 그대로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30만 40만 배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목사가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원래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지 모이지 않는 건 원칙적으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것 같은 지침에 우리가 좋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따르는 거지 비대면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제2의 종교개혁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는 건 아주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정상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와 같으냐?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기 게셈과 똑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 짓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원래 모여야 교회예요. 모여야 교회입니다. 원래가. 근데 정말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지금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비대면으로 모여서 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도비아, 산발랏, 게셈 계속 편지 보내죠. 회유하죠. 위협하죠. 백성들 등 돌리게 그렇게 만들죠. 또 그 안에서 인적관계 맺어갖고 유대인들 가운데 내분을 일으키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리고 꿋꿋하게 일을 해서 그래서 15절을 가서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됐다. 그런데 완공이 되니까 원수들이 뭐라 그래 그 16절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원수들이 보기에도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원수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리더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런 패턴이 뭐 성경에 가서 보시면 거의 동일한 그런 형태로 지도자를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고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돼서 그렇죠?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일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일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잘 번역하고 해서 이 땅에 정착시키도록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선포하고 미디어 선교하고 아이들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해서 이런 일 하는 거 소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더구나 지금 나라가 쓰러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옳지 못한 목사들 배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에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4.15이나 총선 같은 게 혹시 정말 부정선거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공명정대하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헤아려서 다 드러나서 혹시 악한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어떤 큰 거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21세기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